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난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터키와 중국은 그동안 중국의 미사일 판매 지연과 위구르 소수인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구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터키와 중국은 34억 달러 규모의 HQ-9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매 논의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터키는 지난 2013년 중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매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지만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터키군이 어제 쿠르드 반군에 대해 추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터키군은 이날 F-16 전투기 두 대가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내 쿠르드 노동자당 시설 6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의 이번 공습은 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비상회의가 소집된 뒤 몇 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회의에서 터키에서 벌어진 최근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터키 정부의 대응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터키군은 지난 24일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쿠르드 반군을 동시에 겨냥해왔지만 이번에 ISIL에 대한 추가 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오늘도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상원군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청문회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 그리고 마틴 댐시 합참의장이 출석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의 국가 이익과 중동 지역 군사 균형에 미칠 영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어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번 합의를 거부할 경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간첩 활동으로 기소돼 30년째 수감 중인 미국인 조나단 폴러드가 오는 11월 가석방됩니다. 미 법무부 가석방위원회는 연방당국이 폴러드의 석방에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러드는 수감 중인 노스캐롤라이나 교도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다양한 시위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서한 보내기 또 전화 걸기 등으로 자신의 석방을 촉구해온 미국과 이스라엘 내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동안 미국 지도자들에게 수차례 폴라드 석방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 태생의 유대인 폴라드는 미 해군에서 민간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다 1985년 11월 미 수사 당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폴라드는 2년 뒤 재판에서 중동 지역에 관한 미국의 정보와 무기, 레이더 장비 현황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이스라엘에 넘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오늘 1,5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유로 터널에 무단 진입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단 출신 남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 터널은 프랑스와 영국의 해협을 연결하는 50km 길이의 해저 터널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 만여 명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영국으로 통하는 유로 터널의 관문인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 인근 지역에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유로 터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화물차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으로 지금까지 8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조직 탈레반은 지도자 물라 오마르가 사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오늘 VOA 방송에 오마르는 멀쩡히 살아있다며 그가 사망했다는 소문은 은둔 중인 오마르를 노출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간 정부와의 평화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도 오마르의 사망 보도를 일축하며 이는 다음 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2차 회담이 결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오마르가 이미 2,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한국은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면 땅한 대응을 할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0일을 도발 가능성이
북한은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친환경 농업 생산성 증대 사업에 45만 유로,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 군사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항시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당국을 비롯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항상 거기에 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면 땅한 대응을 할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0일을 도발 가능성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장일훈 차석대사는 하루 전인 28일 미국 뉴욕의 북한 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오는 10월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해왔습니다. 한국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당창건 70주년을 전후로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미국 정보당국의 핵심 관계자도 지난 27일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오는 10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증축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축된 발사대의 높이는 67m에 달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의 연소 실험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하면 북한이 2012년에 발사한 은하 3호보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군당국의 분석입니다. 한국 국방부 나승용 공보 담당관입니다.
북한의 서해 동창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사일 발사대 공사 내용을 포함을 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재반 사항 등을 평상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오는 10월 당창건 기념일 이전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정치적인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 서해 연평도 앞 갈도에 군사시설을 갖추고 122mm 방사포와 병력 등을 배치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장일훈 차석대사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장 차석 대사는 어제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월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성대한 기념행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장 차석 대사는 이어 북한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억제력과 압력에 맞서 핵전력 현대화와 확장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차석 대사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어제 베이징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과 관련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공조에 균열을 노리고 벌인 선제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28일 베이징에서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원인과 한반도 정세의 격화 원인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며 회견 내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또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각된 갈등이나 협상 재개의 추동력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왜 지금 시점에서 베이징을 무대로 이런 행사를 열었는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지대사의 기자회견은 외형상으론 미국 비난에 초점이 맞춰진 듯 보이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번 기자회견이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미국 등 관련국들의 바빠진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중 관계가 좋지 않아 두문불출하다시피 했던 지대사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중국 측의 이목을 끌기 위한 노림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 핵타결 과정에서 중국이 한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공조에서도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미중 공조의 틈을 벌려보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인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육자회담 특사는 최근 한국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의 교훈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밝히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교정책특보인 차두현 박사는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국제사회 이목이 북핵협상 재개에 쏠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중국 측에 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중재적 역할이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면 워싱턴이 양보하는 듯한 메시지를 받아오거나 다시 말해서 워싱턴과 중국을 베이징을 동시에 겨냥한 그 외교적인 기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 회견이 중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나란히 화해 몸짓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의 경의를 표한 데 이어 27일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에 화환도 보냈습니다. 결국 지대사의 회견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중국 또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는 해석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대사의 회견 내용이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중국이 바라는 핵협상 재개에 관심을 보이되 최대한 자기들 입장을 반영해보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에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을 핵 무장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armed state. The DPRK agreed in September 2005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핵계획 포기에 동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이날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며 일방적인 핵 포기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그동안 미국의 관여 제의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과거의 약속들을 어겼을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거부한 채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는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hile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our policy has not changed and we will judge North Korea by its actions, not its words.
애덤스 대변인은 또 6자회담에 참가하는 5자 동반국들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공동 목표와 관련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진상규명에 나선 미한 합동실무단은 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송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 달 6일 오산기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의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의 조치, 그리고 폐기 절차 등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미한 두 나라 합동조사단이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한 합동실무단은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으며, 현장 조사는 현장 기술평가팀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합동실무단 산하엔 현장기술평가팀과 생물방어협력절차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오산기지 현장조사에 적용할 세부적인 기술평가 항목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탄저균 배달사고 당시 탄저균 샘플을 취급했던 미국 측 관계자가 직접 탄저균 샘플 검사와 폐기 절차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탄저균 샘플의 반입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안전기준에 맞게 다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주한미군에 배달된 것과 관련해서 한미합동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또 폐기된 경과라든지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주한미군에 배달된 게 그 조사 결과가 나중에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미한 합동실무단이 구성된 지 17일 만에 열린 것으로 미국 측 단장인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과 한국 측 단장인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한 합동실무단은 오산기지 현장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다음 달 11일쯤 양측 단장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합동실무단은 지난 11일 출범 이후 임무와 목표, 세부 구성, 활동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고 한국 군당국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농업 생산성 증대 사업에 45만 유로,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유기 축산 방식으로 육류 생산을 늘리고 유기 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축산 농법 체계를 보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에서 농업 생산성 증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 유기농업연구소에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럽연합 원조개발협력청 대변인실은 VOA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고기와 우유 등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영양을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북한에서 유기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축산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보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보다 생산성이 높은 복합 유기농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독일 유기농업연구소의 루카스 바움가르트 연구원은 VOA에 이 사업이 지난 4월 시작돼 앞으로 4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officially started in the beginning of April. Well, with the fund, it's
유기농업연구소는 지난 2011년에도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서 3년간 친환경 유기물을 이용한 곡물과 채소 경작법을 전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농업 지도자들에게 유기물을 이용한 농업 방식을 전수하고 평양 인근의 농장에서 공동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또 북한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고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기농업이 적은 투자로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다며 비료가 부족한 조건에서 유기농업 기술을 이용했을 때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도 적은 투자와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농업 전문가들이 유기농업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 경험을 높이려는 의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들이 북한의 이른바 불순 매체 반입 금지 통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북한 당국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한 지도자와 체제를 비방하는 모든 매체 반입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가 지난주 북한 인권 보고서에 명시한 문제점이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독일 외무부는 27일 VOA에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말 평양의 독일 대사관에 그런 지침을 구두로 통보해왔다며 이후 실제로 입국 과정에서의 통제가 매우 엄격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된다며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이미 북한 외무성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의 통제 강화가 북한의 투자와 무역, 관광산업 확대 노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측에 지적했다는 겁니다. 평양의 브라질 대사관도 북한의 해당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호베르트 콜린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았지만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콜린 대사는 평양 공항에서 몸수색이나 짐 검사를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해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독일 외무부의 설명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재국과 지도자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물품도 반입하지 않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체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온갖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만큼 굳이 그런 매체를 해외에서 반입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린 대사는 따라서 적어도 자신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전국들은 한국전쟁 참전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의 에린 오툴 보훈처 장관은 27일 한국전쟁 정전 6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캐나다 참전용사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오툴 장관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몇 년 만에 용감한 캐나다인들이 다시 평화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한반도로 향했다며 이는 자유수호에 대한 캐나다의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툴 장관은 한국전쟁에 2만 6천여 명의 캐나다 병사들이 참전해 516명이 전사했다며 이들의 희생을 엄숙히 추모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툴 장관은 이어 캐나다와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자유를 위해 함께 희생한 것을 발판으로 교역과 인적교류는 물론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3년에 7월 27일 정전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런던의 한국전쟁 기념비 앞에서 정전 62주년 기념식을 열고 참전용사들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얼 하우 정무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모든 영국군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우 차관은 북한이 1950년 6월 한국을 침공한 뒤 8만 2천여 명의 영국 군인들이 유엔군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참전했다며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인도 등 많은 유엔 참전국들과 함께 평화를 위해 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우 차관은 전쟁에서 영국군 천여 명이 희생됐고 1,060명이 북한군의 포로가 됐었다며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군 참전용사인 앨런 가이 씨는 영국 국방뉴스 팀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Korean War was always known as the forgotten war. This means that there's a memorial within the
한국전쟁은 오랫동안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주요 도시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참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19살 때 의무부대 병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의정부 북부에서 18개월을 지냈다는 가이 씨는 특히 정전일을 기념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후 한국은 평화로운 환경 속에 전쟁의 잿더미에서 가장 활기차고 성공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호주의 사이먼 루이스 보훈처 장관 역시 27일 성명에서 모든 호주인들은 이날 잠시 멈춰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장관은 전쟁 시기와 정전 후 1957년까지 호주군 18,000명이 한반도에 주둔했으며 이 가운데 350명이 희생됐고 1,500여 명의 부상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 장관은 이어 한국전쟁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엔이 처음으로 단행한 집단적 결의에 따라 호주가 참전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은 한때 잊혀진 전쟁으로 불렸지만 오늘날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용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전쟁 정전 62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는 포고문을 발표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엔 유엔 결의에 따라 총 21개 나라가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해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16개 나라는 직접 전투에 참여했고 인도와 이탈리아 등 5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논의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로 문제였습니다. 1952년 4월부터 53년 6월까지 1년 넘게 이 포로 교환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 있던 북한 인민군 포로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3국행을 선택한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리턴 홈의 조경덕 감독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전쟁 포로들의 이야기 리턴 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중이신데 먼저 이 어떤 영화인지 간략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때 중립국을 선택했던 포로분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네.
이분들이 중립국으로 떠나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들, 그 여정을 역으로 밟아가면서 예전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고향으로 다가가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2009년도에 상폴로 영화제에 참가하게 되면서 브라질을 가게 됐는데 그때 브라질에 살고 계시던 전쟁 포로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시게 돼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들, 목소리들을 직접 기록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제3국으로 간 이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때 당시 제3국으로 간 그 포로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 조사해본 바로는.
전체 포로들 중에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분들은 88명이고요. 그중에 한국인들은 76명에서
네.
7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 아니고 또 다른 포로들도 있었나요?
있었죠. 중국인들. 그런데 이제 그 76에서 77이라고 한 명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팔로군 출신을 국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네. 그 차이 때문에 명단들이 제가 이제 좀 그 정확하게 그 좀 혼돈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디 어디로 가서 살게 됐나요?
인천항을 떠나서 인도에 일단 가서 2년 동안 자신들을 받아줄 나라를 기다리게 됐고요. 그래서 브라질에 50명의 포로가 갔고 이후에 아르헨티나에 12명, 나머지는 인도에 잔류했는데요. 그중에 몇몇은 그 북한으로 돌아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관에 의해서 그런 일은 진행이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결성됐었고요. 거기에 위원장의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포로들이 가장 먼저 그렇게 그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연세가 이제 아주 많겠죠? 대략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많게는 93세가 가장 고령이시고요. 지금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할아버지가 막내급이신데 올해 80세이십니다.
거의 일생을 외국에서 살았던 그런 그 노인들인데 한국을 방문하셨다죠, 그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일 날 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에 그 들어온 특별한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계기로 방문을 하게 됐나요?
네, 포로분 중에 한 분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됐고요. 그분의 네. 후원은 고향 방문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 땅에 고향에 발을 디디고 싶은 그 후원을 갖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고요. 그래서 여정을 하시게 됐고 다른 한 분은 그 포로들이 지나오면서 그 가졌던 고민들 그런 삶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대부분이 고향이 북한인가요?
예, 그 두 명을 빼놓고는 74명이 예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2년 넘게 그 북한 방문의 현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오고 시도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현재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북한 방문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기록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또 남북 화해나 갈등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노인들이 현지에서 살고 계시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르고요.
네.
인생이 다르게 예,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통점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60년이 지났고 지구 정반대편에 살고 계시지만 여전히 한국전쟁의 그런 트라우마가 묻어나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성공하셨거나 실패하셨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런 걸 떠나서 공히 예전에 그런 전쟁의 아픈 상처는 가슴에 묻어두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은 비교적 젊은 때 제3국으로 갔는데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들은 주로 현지에 사는 분들인가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현지인분들이랑 결혼을 했고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까지 처음 도착했을 때 한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도착했을 때가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분들이랑 그렇게 결혼을 했고요. 이후에 몇몇 분들은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재혼을 하거나
네.
한국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몇몇 있으십니다.
네. 다큐멘터리 영화는 언제쯤 완성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내년 6.25 즈음까지 완성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작업은 하고 있는데 할아버님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그거에 따라서 제작 기간 그 완성은 기간이 좀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처음 기획은 한 2시간 정도 분량으로 생각은 했는데요.
네.
할아버님들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까지 담아야 될지 예 너무 많이 그 걷어내야 될까봐 그 길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네.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 단계에서 현재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분들은 회색분자나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남과 북이 싫어서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남과 북의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남과 북 양쪽으로부터 등 떠밀려서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고향 방문, 고국 방문, 결국에는 남과 북 양쪽에 동시 방문을 지금 목표로 하고 일단 남한까지 왔습니다.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을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대적인 남북 관계가 해소되고 화합하고 통일을 꿈꾼다는 그런 이야기에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국을 선택한 포로분들을 양쪽에서 포용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화해의 길에 첫 발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고향 방문에 대한 반응들은 결국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진전된 남북관계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감독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당시 제3국을 선택한 인민군 포로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고 있는 조경덕 감독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을 토대로 한 연극이 서울에서 공연됐습니다. 대학생들이 기획부터 연출, 연기를 맡은 이 연극의 수입금은 탈북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구출할 수 없고 홀로 살아남아 그들이 꿈꾸던
대학로의 한 소극장. 대학생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에 많은 관객들이 빠져들었는데요.
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과 증언들을 토대로 만든 연극 북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이 연극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과 학생들이 연출부터 기획, 음악, 무대를 직접 맡아 27일과 28일 이틀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올렸는데요. 탈북한 뒤 중국 감옥에서 죽어가는 탈북민 4명이 보낸 편지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낭독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작품을 연출한 나하나 학생은 북한을 통해 한국에서는 일상으로 여기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나한 학생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연기 통해서 북한을 알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상에서 저희한테 너무 당연히 벌어지는 일들이라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제 저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순간이 저희 남한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북한이라고 생각했고 북한의 이제 사랑 그다음에 가족, 신앙, 그다음에 예술의 자유를 갈급해하는 네 명의 인물을 다뤄서 그들이 가장 꿈꿨던 것을 우리가 매일 같이 누리고 있음을 관객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나하나 학생은 자료 조사부터 극본 작업, 연기, 연출까지 많은 부분을 담당했는데요. 많은 일을 한 만큼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얻은 것도 참 많습니다.
자료들이나 영상이나 뭐 인터뷰 같은 거 참고해서 이제 실화도 많이 섞었고 마지막 광배 얘기 같은 경우에는 실화 바탕으로 모노로그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사례들 이제 모아서 픽션으로 이제 작업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더 한 명을 살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작업하면서 계속 하게 됐고
탈북한 노인인 조광매의 역할을 맡은 전흥선 학생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살아온 경험도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고 통일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탈북을 앞두고 고민을 나누다가 이제 다시 북한으로 선교를 위해서 돌아가는 조광매라는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인 2역이었던 거라서 앞에 낭독자랑 할아버지 두 가지 역할이라 또 분장으로 가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리도 가깝고 그랬는데 최대한 그 할아버지는 실존 인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보시는 분들이 이질감 느끼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예. 주의점이었죠. 저 탈북자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도 이산가족 3세대라서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한 분이시거든요. 실향민이라서 그냥 관심은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이분들의 어떤 삶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탈북 여성 정다혜를 연기한 정은송 학생은 같은 여성으로서 정다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참 아팠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강제 이혼을 당하고 강제 결혼을 당한 그리고 강철구를 만나지 못하고 끝내 북송당해서 수용소에 들어가는 그런 여자로서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정다혜의 역할을 만났고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았을 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남 탓, 누구 탓,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탓, 어떤 단체의 탓 이렇게 탓으로 돌리고 있는 환경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우리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사람을 북한의 실상을 보고 알아차렸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연기한 학생들만큼이나 이번 작품을 본 관객들도 느낀 점이 참 많은데요.
탈북민들이 힘들다는 거는 군대도 갔다 왔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잘 담아낸 것 같고 아직은 통일은 먼 일이고 그들은 남일 뿐이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공연을 보면서 아,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한테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공연이어서 그런 취지에서 정말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10분의 1만 가져도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너무 무감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북한 주민 탈북을 위한 구출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은행의 종이통장이 사라질 거라는 뉴스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이미 종이통장이 없이 은행 거래를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120년 가까이 사용해온 은행의 종이통장을 점차적으로 없애기로 했다고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온라인으로 많은 은행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도 병행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 한국도 이제 종이로 만든 은행 통장 시대에 맞지 않아서 필요가 없게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 있어서 은행 계좌 이출금을 위해서 은행까지 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은행 창구나 입출금 기계에서 통장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었던 통장의 거래 내역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종이 통장을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 은행인 한성 시절부터 사용했던 종이 통장이 12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런 뉴스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전자거래를 권장하는 이유도 이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렇습니다. 종이통장을 만드는데 관리하는데 인력과 비용 들어갈 거라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네.
통장 한 개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한국 돈으로 5천 원, 많게는 18,000 원. 그러니까 15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지난 한 해 재발급, 그러니까 통장을 재발급받기 위해서 고객들이 은행에 지출한 수수료가 무려 미화로 517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난 3월 말까지 금융거래 형태를 좀 살펴보니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이용한 금융거래가 전체의 거의 3.3%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9명은 종이통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경우는 종이통장이 없다는 것이 좀 불안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은행 거래를 한다는 것을 사실 탈북자들은 상당히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여러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북한의 은행이라는 것이 뭐 일반 인민들 사이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신용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한국에 와서 다들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은행을 가긴 했는데 이 돈을 맡겨도 종이통장 같은 뭐 증서는 하나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증서를 하나 못 받는다면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도 2017년 8월까지는 통장 거래로 할지 통장 없는 계좌로 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은 원칙적으로는 통장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60살 이상의 노인이나 종이통장 거래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고객이 통장 발급 비용을 내면 부담을 하면 이렇게 통장을 발급하겠다 이런 내용의 정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계적으로 변화를 만들겠다. 이게 한국 금융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참 기술의 발달로 여러 부분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무인 항공기 드론이 떠다닌다죠?
네. 지난 27일부터 해운대 핵 백사장과 해수욕객 그리고 백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고층 빌딩들을 배경으로 이 검은 뼈대의 비행물체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양옆과 뒤쪽에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뭐 착륙 때 사용되는 4개의 지지대가 나와 있는 모양의 비행물체인데 마치 뭐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광경을 자아내고 있는 무인 항공기 바로 드론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항공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안전을 살피는 용도로 이 드론을 도입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민간 수상 구조대 상황실에서 이 드론에 탑재하고 있는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해변의 전경은 물론이고요.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의 모습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도인데요. 몇 해 전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해운대 해수욕장의 역파도, 이안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역파도 현상과 독성 해파리의 등장도 대처할 목적으로 투입됐습니다. 또 비상 상황에서는 인명구조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무인 항공기 드론이 어떻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드론에 그 촬영용 카메라 말고도 구명 튜브가 부착돼 있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진 피서객이 영상에 포착되면은 그 일정한 그 지정된 장소에서 드론에 그 구명 튜브를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원격 제어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모래사장 막루대에 앉아서 망원경으로 바다 수영객을 살피던 그 수상구조 요원의 모습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는 그 해수욕장 상공 위에서 보다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동력 있는 드론이 이런 부분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해운대 해수욕장의 드론 투입은 한국 전역 해수욕장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한 달간 시범 운용이 잘 되면 내년에는 부산에 또 다른 해수욕장에도 도입하겠다. 이것이 부산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화학 영재들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3명의 남학생과 1명의 여학생으로 이루어진 한국을 대표하는 화학 영재들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015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4개를 받으며 종합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종합 1위는 그 중국과 대만, 한국이 공동으로 차지했고요. 4위와 5위, 러시아와 일본이 그 뒤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이 3년 연속 종합 1위를 하다가 지난해 8위로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다시 종합 1위에 복귀한 그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한국 언론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어떤 대회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수학과 화학, 물리, 정보, 생물, 천문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중에 하나인 부분입니다. 세계 각국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과학 분야의 실력을 겨루는 국제대회이고요. 화학올림피아드는 1968년 체코에서 처음 시작됐고 역시 화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학생들의 학습 의욕도 좀 높이고 과학 영재들이 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의 이론 시험을 치고요. 또 실험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겨루는 대회인데 이번 대회는 세계 75개 나라에서 한 290여 명의 화학 영재들이 참가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역시 과학 영재들이 가고 있는 서울과학고, 대구과학고의 학생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국 학생들이 딴 금메달, 총 참가 학생들 가운데 8에서 한 12% 범위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결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들어온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프가니스탄 반군인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란 핵합의 승인 여부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탈레반 최고 사령관 사망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영국의 BBC 방송은 오늘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물라 무암마르 우마르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가 이미 2, 3년 전에 사망했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이 방송에 확인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마르 사망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매체들을 통해 그런 보도들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아프간 정부와 정보 관계자들이 이를 처음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마르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마르는 1960년생으로 탈레반을 결성에 이끌어온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탈레반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조하는 매우 급진적이고 배타적인 골수 이슬람 조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마르는 과거 옛 소련의 아프간 주둔 시절에 대항해서 게릴라전을 펼쳤고요. 이후에는 아프간 내 경쟁 상대인 아프간군에 승리하면서 권좌에 올랐습니다. 1996년에 탈레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9.11 테러 공격과도 연관이 매우 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9.11 테러 공격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과 매우 친밀했고 그의 조직인 알카에다에 거체를 제공했던 장본인이 바로 우마르였습니다. 사실상 9.11 테러 공격의 배후 인물인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이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간을 공격했고 탈레반 정권은 이후에 바로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이후 아프간군과 미 연합군을 상대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마르가 이전에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2001년 권좌에서 축출된 뒤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 번 성명을 통해서 미국을 비난하고 탈레반의 승전을 독려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엔 이달 중순에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평화협상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음성이나 비디오 성명이 아니라 서면으로 웹사이트에 성명을 올려서 그의 사망설이 더욱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마르에 대한 현상금 $10,000,000를 내거는 상태입니다.
탈레반은 이번 우마르 사망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BBC 방송에 곧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국 의회가 이란 핵합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의회가 사실상 공개적인 공방에 나선 건데요.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출석한 데 이어서 오늘은 상원 청문회 출석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에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또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 마틴 댐시 합참의장이 함께 출석해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의회가 언제까지 이란 핵합의를 검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 검토 기간은 60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9월엔 이란 핵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 양원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케리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미국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허비하고 또 이란 핵무기 개발도 저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와 미국, 동맹국, 미 우방들을 위한 유익한 합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행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부정적 반응을 보여 캐리 장관이 무척 난처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란 핵합의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면서 캐리 장관을 압박했는데요. 이란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이란 핵합의를 승인하면 이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데 대한 견해를 캐리 장관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란 핵시설 사찰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감시 노력이 부족했는데 이번 합의 역시 그렇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15년 뒤엔 이란이 핵 개발에 아주 근접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는 정당하다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앵겔 의원은 유대계 미국인인데요. 집권당인 민주당의 그 외교의 간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 캐리 장관이 당황한 거죠.
이 로이스 위원장이 지적한 핵시설 사찰과 관련해 실제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이란이 핵개발 의혹 시설인 파르친 군사기지의 토양의 시료 채취를 직접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논란입니다. 미 AP통신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이란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시료를 직접 채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주요 6개국과 이란은 핵협상에서 이란 내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키로 합의를 했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료 채취 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란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문제가 핵협상 타결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어제 공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란 핵타결이 중동에서의 미 국익과 군사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청문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앞서 이란 핵합의에 여러 의문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역시 창과 방패의 공방전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군요.
예,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이 오늘 테헤란을 방문해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테헤란을 방문하는 건 12년 만인데요. 프랑스는 그동안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였었고 제재에 있어서도 서방국들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나라였습니다.
네, 그런데 핵협상 타결 이후에는 서방국 가운데 가장 먼저 이란을 방문했군요.
그렇습니다. 파비스 장관은 오늘 이란에 화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핵협상 타결이 기술적 사안에 그치지 않고 중동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대규모 민관 경제 사절단이 곧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미국은 지금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을 근사한 상품으로 변신시킨 청년 기업가들을 만나보고요. 긴 여름방학 동안 빈곤 아동들을 찾아가는 달리는 도시락 버스를 소개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가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